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부터 12장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 소니 그 워크맨이라는 요 손바닥만한 그 오디오 기기 있잖아요. 이 워크맨은 모든 청소년들과 이 젊은 사람들이 청년들이 갖고 싶어하는 기기 1위였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걸어 다니면서 음악도 들을 수 있고 얼마나 그걸 좋아할 때 라디오도 들을 수 있고 영어 공부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소니 워크맨은 당시 전 세계인들에게 혁신적인 그런 오디오 기기였어요. 그것은 소니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것이었고 소니를 이 소니라는 이 기업을 그러니까 일본의 이 기업을 혁신을 대표하는 세계 1위 기업으로 발돋움하게 하는 그런 상징적인 기기가 바로 그 워크맨이었어요. 소니는 워크맨뿐만 아니라 20세기 중후반 전 세계 가전 전자제품 판매 1위로 독보적인 존재감을 과시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계 1위 기업이 추락하는 것은 순식간이었습니다. 2003년, 2000년대 초반이죠. 90년대가 지나서 2003년까지만 해도 소니의 매출액이 632억 달러 정도가 됐다 그래요. 삼성 같은 경우 하나 500억 달러 정도가 됐거든요. 둘이 한 100 몇십억 달러 정도가 차이가 났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19년, 7년 정도, 이 소니의 매출액은 7년 동안 큰 변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세월이 지났는데 매출액이 변화가 없다는 얘기는 그만큼 정체됐거나 뭐 퇴보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죠. 하지만 이 삼성전자는 그 500억 정도 달러여서 7년 뒤에, 6년, 7년 뒤에 이 2,216억 달러로 이 IT 기업 매출액 기준 세계 탑을 지금까지 이제 달리고 있는 겁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 혁신 없이는 살아날 수 없다라는 것이 이 세계 최고의 가전 기업이었다가 몰락해가는 이 소니가 남긴 교훈이라고 흔히들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니 몰락의 가장 큰 원인으로 혁신의 부재를 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대와 환경은 변해가는데 소니는 이 자사의 어떤 기술력만을 맹신하고 또 안주하다가 이 삼성과 같은 이 후발주자들에게 역전을 당하고 시대에 뒤처져서 소비자들에게 지금 외면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례는 이 세상의 모든 영역에 적용될 수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교회도요. 이 교회가 성장하고 또 안정이 되고 헌금이 잘 들어오고 교회가 운영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고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 기도도 안 하고 뭐 특별한 어떤 뭐 도전도 안 하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면 교회도 그냥 침체되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계속 살아있다는 그 증거들이 기도를 열심히 한다든지 신앙인들도 똑같아요. 뭔가 계속 우리 안에 그런 불이 붙는 게 있고 혁신적인 뭔가가 자꾸 타올라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사람이 살아있어요. 그 조직이 살아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가 편안한 걸 좋아해요. 다. 요즘 우리 청소년들이요 운동하는 걸 싫어하는데 땀 흘리면서 운동하는 걸 싫어해요. 이 땀을 이렇게 땀나고 그러면 싫잖아요. 땀 흘리면 운동하는 게 싫어요. 사람은 원래 그렇게 편안한 걸 좋아해요. 위험 부담이 따르는 것을 그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좋으면 그냥 그대로 안정적으로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 공무원 시험을 왜 이렇게 많이 보게 해요? 공무원이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무원 구급 월급이 얼마? 구급 공무원 월급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래도 안정적으로 죽을 때까지 내가 나 그만두게 못하게 하고 잘리지 않고 이 죽을 때까지 내가 그냥 보장된다고 생각하니까 그 안정된 거를 보통 그래서 대학을 이 공무원과는 아무 관계도 없는 대학 들어가가지고 대학에 가가지고 그냥 들어가자마자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이 원래 본래 그런 거예요. 위험부담 따르면 안 좋아하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딱 좋다고 여러분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살만 쪄요. 운동 부족으로 인해서 그것은 여러 가지 성인병의 원인을 제공하는 거예요. 더 빨리 늙어가고 죽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운동을 할 때 근육이 찢어지는 것 같은 압박을 받아요. 예? 운동을 할 때 그 찢어지는 것 같은 압박을 받지만 그때 더 단단한 근육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를 돌아보세요. 세상의 역사는 언제나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이들이 새롭게 써왔어요. 도전하는 이들이 역사를 새롭게 써왔지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역사를 새롭게 쓰진 않았습니다. 2020년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누구나 똑같은 해를 살아갑니다. 똑같이 1년 주어진 거예요. 누구에게나 1년 주어진 것, 어떤 사람에게는 이 아내가 2년 주어진 게 아닙니다. 똑같이 1년이 주어졌어요. 그러나 누구나 똑같이 한 해를 살아가지만 안정이 아니라 도전하고 또 도전하는 이들에게는 2020년이라는 이 해는 새로운 축복의 역사를 써가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자, 창세기 11장 31절 말씀 보시죠. 창세기 11장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내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자, 노아의 이 아들 셈의 후손 중에 하나인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 이 세 아들을 낳았습니다. 셋째 아들이 하란이라고 했던 것을 보면은 하란이 태어날 때 이 데라는 고향인 하란을 늘 그리워했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란을 중심으로 그의 친족들이 주로 거기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데라는 언젠가 자식들을 데리고 하란에서 갈대아 우르르 내려가서 정착해 살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데라가 좀 젊을 때 좀 내려가서 이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내려가서 정착해 살지 않았나, 거기에 뭐 살기 좋다 이런 얘기가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거기는 같은 족속들이 살고 있는 곳이 아닌데 그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이 데라가 그 터전을 버리고 가나안인들이 거주하는 땅에 가기를 주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창세기 11장 28절을 보면 데라의 셋째 아들인 하란이 갑자기 죽어요. 갑자기 아들이 죽어요. 자기가 이 하란을 참 사모하고 고향을 사모하는 마음에 향수에 젖어서 셋째 아들을 하란이라고 이름을 딱 지었는데 이 하란이라는 아들을 예뻐하고 예뻐했는데 그 아들이 죽어요. 아마도 이 사건은 데라에게 큰 충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라가 가족들을 이끌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 사건이 어쩜 계기가 되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하지만 이 친족들이 많은 하란에 머물게 됩니다. 결국 거기서 살다가 데라는 죽게 돼요.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하기에 이 데라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데라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리고 12장 4절과 5절 말씀 보세요. 12장 4절과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사실 아브라함의 나이도 적지 않은 나이였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비교적 장수했던 것을 보자면 아브라함은 중년의 나이였던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이 중년의 나이에 뭔가 도전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나이가 사실 20대 청년들이 확 살다가 30대 딱 꺾어질 때 기분이 이상하다 그래요. 여러분 나 뭐 겪어보셨을 것 같아요. 30대 딱 꺾어질 때 기분이 이상해요. 근데 40대 딱 꺾어질 때 기운도 꺾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기운도 꺾여. 50대 딱 꺾이면 또 그래요. 반백년 살았다. 또 뭐 이렇게 얘기도 해요. 이게 그럴 때 나이가 좀 들어가면서 뭐냐 자신감도 툭 떨어지는 경우가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중년의 나이에 뭔가를 도전하는 거 사실은 좀 두려운 마음이 많이 들어요. 젊을 때는 실패해도 어디 가서라도 막노동이라도 하면 될 것 같은데 중년의 나이는 만약 실패하면 어디 받아주는 데도 없고 젊은 때와는 다르게 아주 막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상황과 환경과 조건과 지금의 형편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믿음의 여정을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었나 아닌가 이거를 보면은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그전에는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 젊을 때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면 꼭 기도하고 하려고 그래요. 그 문제를 놓고 꼭 기도를 자꾸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좀 주세요.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런 거 좀 하고 싶은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 어디 이렇게 뭐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기회를 주세요 저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기회를 주시면 아 지금이다 지금 움직여야 된다 뭐 이런 생각들을 갖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전에는 자기 생각 자기 판단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실 때까지는 좀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지금이다 그러면은 또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들 어느 순간 내가 기도하고 자꾸 하려고 한다. 여러분이 자꾸 믿음의 사람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주세요. 하나님 확신 주세요. 하나님 응답 주세요.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이러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자, 6절 말씀을 보세요.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그 땅이 비어있지가 않은 거예요. 이미 가나안 원주민들이 그 좋은 땅 다 자리 잡고 있어요. 나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살지. 아브라함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빈 땅으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해야 할 일도 많고 싸우고 투쟁해서 얻어야만 하는 그런 땅으로 인도해 주셔야 주셨을까요? 아니 그냥 잘 갖춰진 그냥 가서 그냥 살기만 하면 그냥 젓가락꿀이 줄줄줄 흐르는 그런 땅으로 인도해 주시지 왜 할 일 많은 싸우고 투쟁해야 되는 그런 땅으로 나를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들어서면 또는 교회 열심히 다니고 뭐 봉사하고 그러면 무엇이든지 평안하고 형통하게만 일이 술술 풀린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이에요.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는 우유도 먹이고 이유식도 먹이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옷도 입혀줍니다. 얼마나 애 하나 나면 이 애가 클 때까지 손이 많이 가는지 몰라요. 적어도 20살 때까지는요 아주 손이 많이 가요. 고산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정웅이 20살 때까지 다 키워주면 할 일 다 했어요. 이제 그 할 일이 이 아이 클 때까지 얼마나 손이 많이 가고. 근데 뭐 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뭐 애가 여자애가 시집 가면은 애프터 서비스 기간이 한 3, 40년은 또 애프터 서비스를 해야 된다. 또 그런 얘기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스스로 걸어야 되고 스스로 모든 걸 해야 됩니다. 하지만 부모는 그 뒤를 언제든지 붙들어주고 도울 준비를 막 하고 있잖아요. 걸을 수 있으면 걸어봐 걸어봐 이러잖아요. 스스로 걸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스스로 해야 되는 일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한두 살, 한 살, 두 살 때 다 해주듯이 서른 살, 마흔 살 될 때까지 계속 그렇게 부모가 다 해줘. 생각해보세요. 서른 살, 마흔 살이 되는데 용돈 주고 서른 살, 마흔 살이 되는데 뭐 해주고 부모가 다 해주고 그 자녀가 과연 정상적인 사인으로 성장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필리핀 이민교회 개척이라는 미션과 사명을 주셔서 제가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돌아보면 만약 제가 안정적인 목회를 추구하고 있었다면 사실 그 시기에 그냥 다른 좀 잘 이제 이미 다 갖춰져 있는 교회 그냥 이력서 내서 거기 청빙 받아서 그걸 가면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사실은 했었어요. 이 사람 마음이 그 사이에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싸우더라고요. 안정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도전을 택해 이것까지 계속 기도하고 엎드리고 그럴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돌아보니까 만약 제가 그때 계속 그냥 안정적인 목회만 추구하고 있었다면 제가 지금의 이런 믿음과 영적 야성을 갖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 과정을 통해서 저에게 큰 믿음과 영적 체험들을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지난 개척하는 과정 속에 제가 얻게 된 이 영적 체험들은요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가 없어요. 너무 지금은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의 삶 속에 때로는 평안과 형통이 아니라 해야 할 일도 많고 도전해야 할 일도 많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믿음의 강한 믿음의 용사로 지금 준비시키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영적인 새로운 근육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으로 삼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축복의 역사를 쓰게 하시려는 거예요. 보장된 것 없지만 위험부담이 따를 수도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도전하는 영적 혁신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축복의 새 역사를 쓰는 2020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